뭐 1등 할 소망 이런 거 아니고요.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예,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 아니지만 2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내 눈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2장 11절 보시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했다. 얼마나 눈물을 흘렸던지 눈이 상하고 아플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울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의 눈물은 하나님을 배반한 그 유다 백성들로 인한 탄식의 눈물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잿더미로 변한 예루살렘의 그 참상에 대한 그 아픔, 그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이 국가적인 재난을 두 눈으로 목도하면서 슬픔의 노래, 애가를 불렀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 18절을 보시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스스로 생각할 때에 살아갈 힘이 없어 무기력해질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다 물거품처럼 이제 사라졌습니다. 나라는 폐허가 되고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겠구나. 이제 끝이구나.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할 이유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20절도 한번 보십시오. 19절입니다. 네, 19절 보시면 곧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20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희망은 떠나가 버리고 남은 것은 무엇인가요? 쓰디쓴 그 괴로움 그리고 낙심,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무엇을 생각하면 낙심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예레미야처럼 실망하고 울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드신다면 왜 되는 일이 없는가?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어떤 문제든지 실망스럽고 눈물이 난다면, 낙심이 된다면 예레미야와 같은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극적으로 분위기가 이렇게 전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1절인데요. 2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옵은.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옵은. 그래도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경험하는 그 좌절과 낙심이 전부가 아닐 것이다. 쓰라린 고통과 실망을 맛보고 있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우리 가정에는, 우리 교회에는, 내 삶에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20절까지는, 오늘 본문의 20절까지는 그 괴로움에, 그 슬픔에, 그 아픔에, 절망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완전 파묻혀 있었어요. 근데 21절에 넘어오면서 이제 드디어 희망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처음으로 희망을 말하는 구절이 21절이에요.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까? 21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마음에 무언가를 담았어요. 마음에 무언가를 담았습니다. 마음에 무언가를, 심경에 무언가를 담았더니 절망을 뛰어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의 마음에 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괴로움을 담았습니다. 비통함을 담았어요. 아픔과 눈물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것을 담았다는 거죠. 마음에 다른 것을 담았습니다. 그럼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마음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은 그대로지만 내가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 속에 개입하실 수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마음에 담았던 것, 마음에 담았던 이것, 예레미야의 마음을 변화시켰던 이것이 무엇입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는 현실 너머에 소망을 붙들게 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22절입니다.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어떻다고요? 무궁하시다. 무궁하시다. 하나님의 사랑, 그죠? 하나님의 사랑과 불쌍히 여겨주심이 무궁하다는 것이죠. 핵심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궁하다는 것입니다. 무궁하다. 무슨 말인가요? 영원하다. 끝이 없다. 바닥을 드러내지 않는다. 다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를 슬픔과 절망에서 벗어나게 한 비결은 이 한계가 없는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어디에 담았습니까? 마음에 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실망스러운 현실에 그 파묻혀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과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도 끝났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까지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예레미야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하다. 보이는 현실은 만만치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변치 않고 계속해서 사랑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닥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언젠가는 나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새날이 밝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니지만 예레미야 애가 3장 31절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3장 31, 32절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영원하도록 언제까지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아파하고 근심하지만 그것이 언제까지나 계속된다는 것입니까?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다. 끝날 때가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무궁한 긍휼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낙심보다 더 깊고 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의 자비는 더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낙심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낙심이 되오나 나의 처지와 실패와 이 어려운 일들을 생각할 때에 낙심이 되더라도 그때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다짐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도 다함이 없는 사랑이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보아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밤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침이 찾아올 것입니다. 슬픔의 눈물을 멈추게 하시고 기쁨의 눈물이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또 됩니까? 이것들이 어떻다고요? 아침마다, every day, 매일 아침마다, 새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니까 이것을 보니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참 크구나, 대단하구나. 여러분,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무궁한 인자와 긍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그럼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예레미야에게 한 주마다 부어졌습니까? 한 달마다 부어졌습니까? 언제 부어졌습니까? 아침마다 부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침마다 날마다 부어졌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에 여러분 매일 아침에 눈을 뜬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첫 생각은 무엇입니까? 잠에서 깰 때에 무엇을 먼저 떠올리십니까? 아, 오늘 하루도 어떻게 내가 사나? 어떻게 내가 출근하나? 이 무겁고 우울한 마음으로 시작하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긍휼을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소중한 하루를 불평과 짜증으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염려와 근심으로 출발하지 마세요. 다함이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붙들고 시작해 봅시다. 저는 요즘 평일에 목양실에 이렇게 출근할 때에 뭐 늘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런데요. 출근하면 유튜브에 이 찬양을 틀어놓습니다. 제가 요즘 즐겨 듣는 찬양은 그 재즈 피아노 찬양을 재즈로 편곡해 놓은 피아노 연주인데요. 딱 틀면 첫 곡이 무엇이냐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뭘 풀었다고요? 내 짐을 풀었네. 그래서 아침 시작하면서 확 다 풀어놓고 시작합니다. 저는 십자가 앞에 확 다 풀어놓고 시작해요. 근심이 물러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매일 아침 찬양을 듣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덮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오늘 23절 끝에 보니까 주의 성실하심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이 하나님의 성실, 여러분 성실한 사람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결같이 변함없이 부지런한 사람,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이 참 신실하심이 대단하구나. 날마다, 아침마다, 매일같이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이틀마다, 일주일마다, 한 달마다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슬픔과 눈물 가운데 있을 때라도 성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침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변함없이 한 끼 밥을 준비하는 어머니처럼 하나님도 아침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험한 세상을 우리가 나그네로 살면서 고통하며 낙심할 때가 있지만, 울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뭐가 있다고요?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무궁한 사랑으로 붙들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무궁한 사랑으로 붙들어주시고, 우리 명덕교회를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섬기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방을 생각할 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